시간 함께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고 이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에서 37문 38문 보겠습니다. 제37문, 당신은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는 이 땅에 계시던 모든 기간 동안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애의 마지막에는 특히 온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육체와 영혼으로 담당하셨으니 이는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38문, 그리스도께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판관에게서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육신은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재자로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과정이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최초 죄를 범한 자리가 인성을 입은 자리였고 따라서 구원자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자리에서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죄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기만 하고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만류했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또 그를 추종했던 제자들과 같아서는 아니 될 것이요. 참으로 복음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성격과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인인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고난하면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 일주일, 그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선포하고 그 기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물론 주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집중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뿐만 아니라 지상의 삶 그 전체에 걸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지구에 사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지내도 문화 충격을 느끼고 심지어는 풍토병에 걸려서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자신이 지은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으니 그 고초야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은 출생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 전체를 걸쳐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집이 아닌 베들레헴 땅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아기 침대나 이불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두 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이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성장기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나야만 했고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는 40일 동안 금식당하신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뿐입니까?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귀신 들린 자라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취급까지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하면 그의 생애 마지막은 고난의 극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잡히신 이후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군병들과 유대인들로부터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육체와 영혼 그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인간성 전체에 걸쳐서 고통을 당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 그 모두가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그의 영혼이 받은 순환이 육체가 받은 그 고난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육체적인 고난만을 생각하지만 그가 당하신 영혼의 고통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상 그 영혼의 고통이 훨씬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존재와 그의 가르침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외로운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온 인류가 담당할 모든 죄의 짐을 한몸에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조차 외면당하셨던 그 고통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런 주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주님께서 고난을 즐겨 하시는 분이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실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피해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주님이 고난을 굳이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간단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요 고난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겪는 그 질병을 대신 담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한 본성과 그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아담 안에서 다 타락한 죄인이라고 해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인간과 화해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로 하여금 인간이 져야 될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결국 무엇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인도했는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고난의 십자가로 인도했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즐겨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고난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답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 대답에 대해서 주님은 인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육체와 영혼으로 담당하셨으니 이는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만 하는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것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그냥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가 받아야만 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함이었는가?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만 고난받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첫째로 형벌을 대신 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의와 영생과 은혜를 대신 우리가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필수적인 과정이요 수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찬송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를 친히 지불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세세무궁토록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고난에 대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수단이기도 하거니와 현재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로 그 고난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위해 더 큰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참을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의미로 와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사는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 커서 그 누구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들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 자라다가 장애가 됐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그런 말은 누가 해줄 수 있는가?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똑같은 장애자를 둔 또 다른 부모가 위로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고통과 번민과 어려움들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의 삶은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이라는 사실을 또한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고난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는다고 하면 어찌 우리가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도는 절대로 고난과 무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조차 사랑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고난이기도 하고 아울러 우리의 모범으로서의 고난을 당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본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주후 26년에서 37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처형당하실 때 유대 총독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에서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8문에서 알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판관에게서 정죄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8문답에서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주님은 처음에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으시다가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보내어졌습니다. 이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는데 바로 그 모임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새벽이었습니다. 원래 새벽에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새벽에 모인 것입니다. 마치 국회의원들이 뭐 자정 한 2시쯤 돼서 갑자기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땅땅땅 쳐버리는 것처럼. 이때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원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빌라도의 궁전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사건에 개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헤롯이라는 사람에게 보내어지는데 헤롯은 또다시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안나스에게 갔다가 가야바에게 갔다가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빌라도, 즉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심판받게 하려고 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유대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 왜 로마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 관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고발할 때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를 유대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재판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재판해서 처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를 처형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3장에 나타나는 그 신명기 법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 메시아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의 경우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이 굳이 예수님을 세상 법정에 고소해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의거해서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징으로 이해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았다, 나무에 달렸다,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여 모든 유대인 앞에서 예수가 거짓 메시아로 자처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그렇게 낙인찍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신명기 13장의 법대로 예수를 투석 처형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 운동이 활활 불타오를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간에는 의인은 항상 고난을 당하고 참 선지자는 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추앙받고 있는 이 예수를 돌을 던져서 투석 처형했다가는 민중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순교한 참 선지자로 확인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운동이 활활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헤롯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던 세례요한의 운동이 세례요한이 죽자 종식되지 않고 더 활활 불타올랐던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로 이것을 막고자 예수를 로마의 십자가형에 죽임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라고 만천하에 공포해서 결국은 복음의 역사를 단숨에 종식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신명기 법에 의해서 처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십자가형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용당했다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봤지만 마지막에는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흉악범 바라바를 오히려 놓아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쳐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빌라도는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놓으려고 애를 썼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 이 예수는 가이사를 반역한 자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뭐예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사람이 된다. 만약에 이 사실이 로마 황자의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모가지죠. 이렇게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위협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외침을 들으면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결국 자신의 지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빌라도는 자신이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로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와서 손을 씻는 상징적인 행동을 한 뒤에 예수를 끌고 나와서 공식적인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유대인들의 요구에 응하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에 가장 소극적인 입장, 소극적인 기여를 했던 사람이 빌라도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고백하는가? 그 이유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공식적인 재판의 주관자는 빌라도였고 그가 대표자로서 책임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식적으로 되어진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거명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분명히 인류 역사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역사의 기록에도 남지 않는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당시 로마 황제에서 세움을 받은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실제로 정죄받으시고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결국 갑자기 뭐 상황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민중들이 마음을 합하고 또 이방 세속 재판장이었던 이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를 정죄하고 죽인 것 같지만 그 과정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임은 그래서 사적인 죽음이 아니고 공식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마치 사형수 누구누구가 언제 법무부에서 명령이 내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사형집행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졌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고사나 또한 질병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공적인 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록 주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악함과 빌라도의 책임 회피와 또 유대인들의 압력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공적으로 사형에 해당하는 죽음을 죽이신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기독교 기본진리라는 책에서 다 살펴본 바대로 제자들도 이 사실을 증언했고 빌라도도 그랬고 또 예수님을 사형 집행했던 백부장조차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왜 이 정죄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 사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38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재판관에게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내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즉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예수님에게 내려진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은 사실은 우리의 죄에 대한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정죄와 사형 집행은 사실상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다. 우리가 받아야만 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혼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라도로부터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은 죄인들을 위한 대표와 대속으로서 유죄 판결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신 것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대신 서시어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미한 심판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 재판관인 무리가 두려워서 공평치 않게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죄하고 내어준 것은 온 세상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정죄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로부터 정죄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것은 사실은 우리 죄가 그처럼 만천하에 죄로 드러나고 만천하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는 사실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런 죄조차도 다 뭐예요? 공식적으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정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정죄와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공적인 정죄와 십자가 사건에서 드러난 우리의 정죄와 그 죄의 흉악한 성격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심판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빌라도의 잘못만 본다고 하면 예수님의 정죄와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식적인 정죄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서야 될, 내가 당해야 될 정죄와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선언하시며 그러나 그 죄를 처리하시는 그 죄 때문에 대신 고난당하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죄로 정죄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내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한 몸에 받아주셨으니 참으로 나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돌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을 지켜본 신자의 마땅한 반응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의와 은혜와 영생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굳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는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당하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무엇 하나 바른 깨달음이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런 깨달음과 이런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씩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생동력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임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고난당하신 그분께서 또한 몸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똑같은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치 아니하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참된 십자가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록 주일 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87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 쓰라린 고통을 다 체험하셨네. 주지신 십자가 대할 때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 주님이 대신 위하노 나 만져봤도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 내 구주